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다 같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 읽고 다른 번역 읽고 히브리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사야가 대단히 흥분했구나. 이사야가 많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흥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와 이번에 27장에서 하시는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말도 버벅대기도 하고 문장이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를 적당한 단어를 쓰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독립한다고 해서 뭐 타주에 가서 살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성공의 소식이 아니라 뭔가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족속들이 그냥 돈 말아먹는 거예요. 아 이게 말아먹는다는 게 방송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 돈 말아먹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안부 전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뭔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부모가 채고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뭐 아니 뭐 딱히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이러면서 뭐 하다가 보면 또 돈을 알아서 얼마면 돼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석 달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말아먹은 소식 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아유 당신 아들 뭐 어디 가서 뭐 한다며 잘 있어? 성공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딱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엄마 대박 났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듣고 나서 나한테 물었던 그 친구들 내가 대답을 잘 못해줬던 그 친구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됐대.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뭐가 잘 됐대?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가 안 되죠. 일단 잘 됐다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잘 됐대?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막 또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따가 우리 다 다시 볼 건데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싹 갈아엎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정반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결실을 맺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을 할 때 왜 흥분을 안 하겠어요? 다 당연히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패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포도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인지 한 단어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저하고 같이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반복은 안 할게요. 이 그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징벌의 날이에요. 그 징벌의 날은 아직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아무튼 그 징벌의 날이 이를 때에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포도원, a pleasant vineyar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단어를 그 문장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주어가 그리고 목적어가 그리고 소유격이 다 1인칭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하겠다. I, me, my 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나의 힘 그리고 내게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야.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해요.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참으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표현하기를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본래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지난날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유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 경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의 땅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도구, 툴, 수단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겠다. 근데 본래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온갖 이방 민족들로 들끓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었고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아직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마수라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사본인데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마수라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다른 그 사본에서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거품이 잘 일어나는 포도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포도주를 잘 모르는데 거품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발효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발효 하나 보죠. 그래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나 봐요. 그러면 거품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발효가 잘 됐다라는 말은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혹은 포도밭이 예전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던 곳이고 원수들이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를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누군가 하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에 들어가서 포도원 지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호하시는 포도원 지기, 즉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과 이제 27장을 이제는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기는 하지만 나중에 망대를 헐어버리시고 포도원을 다시 다 멸망시키시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자막으로 도표로 만들어봤는데 머릿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5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망대를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그걸 나중에 허물어요. 그래서 포도원도 헐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그 망대에서 포도원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 야외에 배웠으니까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밖으로 나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것 중에 하나는 원수들을 징벌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러 가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보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때때로 물을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 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every moment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어쩌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가 생각날 때 물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획대로 그리고 필요할 때에 꼬박꼬박 시간에 맞춰서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 농사일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저는 쌀도 쌀 나무에서 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몰라요. 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아직은 취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취미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선인장 키우는 거예요. 선인장 키우는데 얘네들은요 물 안 줘도 잘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밀을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 정기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선인장도요. 근데 물을 많이 주면 매일 주면 죽어요 또.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줘야 돼요. 때를 맞춰서 아주 쨍쨍 햇빛이 나는 때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주고 뭐 다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주고 그러는데 자 일주일에 두 번 주든 일주일에 한 번 주든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어저께 안 줬지 그러고서 나가서 주면은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사람은 피곤하면 안 해요. 나 귀찮으면 안 해요. 바쁘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물을 주시는데 때때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하사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27장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지켜주신대요. 간수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신다,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이 시편에 있잖아요. 유명한 시편 121편에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근데 왜 걱정하세요? 아, 근데 걱정하잖아요. 몸 좀 아프면 아, 왜 몸이 또 아픈겨. 돈이 좀 모자르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허건날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에서는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신약으로 와서 적용을 한다면 누가 되는가 하면 포도 알맹이들의 모임이에요. 포도 한 그루에 한 그루만 가지고 포도원이라고 안 그래요? 포도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원 농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들이 모여있는 포도원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예배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다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목소리, 큰 목소리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포도원직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원수를 징벌하시는 포도원직이라고 4절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그런데 4절은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문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자, 누구에 대해서 노하는 게 없다 그래요? 포도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이게 언제요? 그날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진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서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성경으로 가면 이 4절에서 우리 읽을 때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Fury is not in me. 그러면서 진노가 먼저 나와요.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먼저 나와요. 진노 나한테는 없어. 포도원에게. 이 식이에요. 진노 나에게는 없어. 포도원에게. 그러면서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서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돼? 찔레하고 가시가 나한테 와서 싸우자고 덤벼들면 내가 그들을 짓밟을 거야. 그리고 모을 거야.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사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팔레스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황폐하게 되니까 포도나무는 없어지고 그 대신 뭐가 자라날까요? 찔레가 자라나고 가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에 징벌의 때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보내지 않는다,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찔레하고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찔레하고 가시는요? 만약에 그 찔레하고 가시가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야, 오라고 그래. 싸우자고 그래. 덤벼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짓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싹 모아가지고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수는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징벌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는데 그게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이 화친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목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는 어떤 포도원지기인가 하면 화친을 하기를 원하시는,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5절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4절에서는 찔레와 가시가 덤비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5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들이 싸우자고 했을 때 내가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모아서 불에 던지지만 그것 말고 or else,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방법 하나 있어.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 찔레와 가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거야.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정말 아쉬워요.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내 힘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나의 요새를 붙잡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피난처로 들어오면 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요새를 붙잡으면 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를 들게요. 구약에 있는 예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으로 돌아갈게요. 다윗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력이 없어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바세바 누군지 아시죠? 굳이 설명 다 안 해도 돼요. 바세바가 왕한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후계자 삼아주셔야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된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공동으로 섭정을 하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과는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왜 쥐가 왕이 되고 난리야? 내가 해야지. 쥐가 뭔데? 큰아들은 이미 죽었고 셋째 아들도 죽었고 압살롬 죽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다가 들켜요. 발각이 돼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달려가요. 아직 성전이 짓지 않았으니까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그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의 뿔을 확 잡아요. 확 잡고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대로 된 거예요. 누구든지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지 않는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라는가 하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서를 해줘요. 무엇 때문에? 아도니아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와서 일단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단뿔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나랑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내 힘을 의지해라, 제단뿔을 잡아라 해요. 제단뿔을 잡으면 나와 화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제단뿔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뱀 기억하십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세워라. 누구든지 노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노뱀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친해야 되는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는, 화친이 필요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는데 제단의 불, 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것을 conversion,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저예요. 그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Repentance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 혼자서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 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가 화친하고 화친할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는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풍성한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서 야곱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야곱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도 못했는데 그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뿌리들에게 뿌리를 박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많이 맺는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누군가 하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지만 밖으로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불우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 종소리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수의 종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실지 정말 두렵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식사 잘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에어컨 있고 히터 나오고 편안한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해서 제법 돈이 그만큼 있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